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지도자와 재정 관계자, 지지자 등 30여 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9일 ISIL에서 활동자금 모금이나 가담자 모집에 관여한 15명에 금융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ISIL의 자금 담당자들이 국제금융체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ISIL과 연계된 조직 5개와 개인 10명을 테러 행위자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조직에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아우르는 호라산 지역의 ISIL 지부를 자처하는 조직과 카카스 지역 ISIL 지부를 자처하는 조직, 인도네시아와 알제리에서 ISIL과 연계해 활동한 조직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제재 대상자에는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시리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등 7개국 출신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중국 경제 불안과 미국 금리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0.83% 내렸고 독일 DAX 30 지수는 0.35%, 프랑스 CAC 40 지수도 0.31%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앞서 중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는 미국의 금수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28일 유엔 총회에서 처음 행한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 쿠바 관타나무 군사기지 불법 점거와 쿠바를 대상으로 한 선전 방송의 중단,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그러면서 쿠바 정부는 미국의 금수 조치가 유지되는 한 유엔에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계속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지만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역할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28일 만나 약 90분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거듭 강조한 반면 푸틴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기 위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러시아의 목표가 분명해졌다며 러시아는 2년 안에 시리아 내 ISIL을 격퇴하고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양국군이 시리아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29일 성명에서 올 들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들어온 난민 수가 29일 현재 52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가운데 시리아 난민들이 17만 5천 명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21만 9천 명이 유럽으로 유입된 것에 비하면 1년도 채 되지 않아 벌써 2배 이상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국제이주기구는 또 이처럼 위험한 항해에 나섰다가 사망한 난민 수도 2,892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발틱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지상군을 늘리고 군사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라트비아 정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을 방문한 에드가르스 링케빅스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29일 뉴욕에서 가진 미국의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훈련, 더 많은 가시적인 존재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이 미국 북동부 뉴욕 맨하튼에 있는 유엔 본부 건물에서요. 70차 유엔 총회가 진행되고 있죠. 유엔 총회라고 하면 5개의 중요한 유엔 기구 중 하나인데요. 19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매년 정기적인 회기를 통해 소집됩니다. 올해는요. 특별히 뜨거운 외교 안보 현안들, 또 유엔 총회 70주년, 반기문 사무총장의 마지막 총회와 후임 경쟁, 또 프란치스코 교황 총회 등의 연설을 이유로 유엔 총회가 큰 관심사지요. 유엔 총회에 올해 160개 나라 정상들이 외교 안보 현안을 들고 참석했다면은요. 이 민간기업 관계자들은 또 다른 목적들을 갖고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이젠 연예인보다 얼굴과 이름이 많이 알려진 마크 저커버그인데요. 전 세계 15억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의 창업자며 최고 경영자죠. 미 서부 실리콘밸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이유는 바로 유엔과 협력해서 전 세계 각지 난민촌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주요 정상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4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난민의 상황을 심각하게 진단했습니다. 인터넷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구현하는 것이고 평화의 힘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촌 사람들이 각자의 감정과 생각, 또 관심사, 의견을 내고 공유하는 것은 인권과 인류 평화에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물론 사업가로서 이익도 챙길 거지만 궁극적으로 지구촌이 서로 연결돼 있을 때 서로 이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요, 이 페이스북 같은 기업의 난민촌 인터넷 연결 사업이 이뤄지면 이 난민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란 의견들이 많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이 비구름 끼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요. 늦은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3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높고 낮 최고 기온 10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6도에서 22도, 신의주 역시 구름 많습니다. 13도에서 21도 분포,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16도에서 23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The Bamps의 노래입니다. Somebody to You 골라봤습니다. Yeah, you. Yeah.
wanna be living like there's only me. But now I spend my time thinking about a way to get you off my mind.
Yeah,
I used to be so tough, never really gave enough. And then you caught my eye, giving me the feeling of a lightning strike.
Yeah,
look at me now.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케빈 메카시 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곧 빈자리가 될 하원의장 자리에 도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비율이 최고점에 근접했다는 소식입니다. 마그네틱이 아닌 칩이 들어간 신용카드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이 곧 사임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빈자리가 될 하원의장직에 도전한다고 발표한 의원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공석이 될 하원의장직에 도전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네.
메카시 원내대표는 동료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당의 분열을 치유하고 보수적인 원칙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물러난다고 발표한 사람이 또 의장이고요. 이번에 의장자리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사람이 원내대표인데, 그러면 이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도부가 이 두 사람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요. 바로 원내 총무입니다. 하원 의장이 제일 높은데 다음 서열이 집권당 원내대표고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세 번째가 여당의 원내총무입니다.
네.
영어로 하원의장은 스피커 오브 하우스라고 하고요. 원내대표는 머저리티 리더, 그리고 여당 원내총무는 머저리티 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하원의장 자리만 비는 게 아닌 건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의장 자리가 비고 현 원내대표가 의장이 출마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의장, 원내대표, 원내총무까지 해서 이렇게 세 자리가 모두 빌 겁니다.
네. 자, 역시 하원 의장 자리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가 관심을 끌 텐데요. 이 메카시 원내대표가 의장이 될 확률이 있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난 2006년에 하원에 들어온 메카시 위원이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공화당 지도부에 소속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지역구가 있는 메카시 의원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원내 총무를 지냈고요.
네.
작년에 에릭 켄터 당시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갑자기 물러나면서 이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참고로 곧 물러나는 베이너 의장이 이 메카시 원내대표가 의장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면서 메카시 위원을 신임 의장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 밖에 또 강력한 경쟁자들이 속속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유리한 조건입니다.
네, 강력한 경쟁자라면 누굴 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지난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폴 라이언 의원이 있죠.
네.
그런데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라이언 의원이 지난주에 이미 의장 경선에 나서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공화당 하원에서 잽 헨잘링 위원이나 짐 조든 위원 등을 유력한 후보로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도 모두 의장 경선에 나오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메카시 원내대표 혼자서 경선에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까지 대니엘 웹스터 의원이 의장직에 도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웹스터 위원은 당내 보수파 가운데 한 명인데요.
네.
이미 올해 초에 하원 의장직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베이너 의장이 사임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하원 공화당 내 그 보수파들의 압력 아니었습니까? 이 보수파 의원들이 메카시 의원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뭐 대체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파 위원들이 이 메카시 원내대표를 이 중도적인 성향을 가졌던 베이너 의장 쪽 사람으로 여깁니다.
네.
그래서 이 메카시 원내대표가 의장이 되면 전임 베이너 의장처럼 이 보수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들 보수파 위원들이 현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10월이 되면 이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모여서 의장을 새로 뽑을 텐데요. 새 의장이 될 사람이 또 앞에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지요.
맞습니다. 이 부채 한도 인상이나 연방 정부 예산 문제, 또 고속도로 관련 법안, 그리고 수출입은행 법안 등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각종 현안에 대해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있어서 또 이게 문제인데요. 강경파와 중도파로 갈려서 힘을 한 곳에 모으지 못하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추스리는 것도 신임 의장이 맡을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의장 자리뿐 아니라 또 원내대표 자리도 빌 거라고 했는데 그럼 이 원내대표 자리엔 또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이 자리에는 현 원내 총무죠.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이 거론됩니다. 반면에 보수파들이 선호하는 후보로는 톰 프라이스 현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요. 이 폴 라이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 이 프라이스 위원을 원내대표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 퓨 리서치 센터가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네요.
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50년 동안 미국 내 이민자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민자라고 하면은 외국에서 태어난 뒤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네.
조사 결과 올해,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미국 내 이민자 비율이 최고점에 가까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이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의 그 출발점으로 잡은 시기가 1965년으로 돼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바로 이해에 이 린든 존슨 당시 정부가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도입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전에는 미국이 이민자들을 받을 때 나라별로 이 소위 말하는 쿼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별로 배당된 수의 이민자만 받아들였던 거죠. 이건 주로 당시 북유럽 쪽 이민자들만 많이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1965년에 들어서 이 쿼터제를 없애고 이민자들을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 50년 동안 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죠.
네, 5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가 모두 5,900만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1965년 당시 미국에 있던 이민자 수의 4배가 넘는 숫자인데요.
네.
현재 미국에 사는 이민자 수가 약 4,500만 명에 달하니까 50년 전에는 미국 안에 이민자 숫자가 약 1,000만 명이 조금 안 됐던 겁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 사는 이민자 가운데 약 1,100만 명은 불법 이민자입니다.
네. 그럼 이 전체 미국 인구에서 이민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 미국 인구가 3억이 좀 넘으니까요. 한 15%쯤 되는 거네요.
거의 맞추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14%입니다. 네. 근데 이 비율이 최고점에 가까운 수치라는데요. 미국에서 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었던 때가 지난 20세기 초였는데, 당시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이 미국 내 이민자 비율이 15%에 달했다고 하는군요.
네. 자, 그리고 인종이나 출신 나라별로는 또 어떻게 이민자들이 구성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뭐 역시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요. 네. 전체 이민자 가운데 절반이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들이 1,600만 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 새로 들어온 이민자 가운데 28%가 바로 이 멕시코 출신인 셈입니다.
예.
참고로 현재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중남미계의 비율이 18%입니다.
네. 그런데 중남미계뿐 아니라요, 요즘에는 또 아시아에서 오는 이민자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의 이번 조사 결과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1년부터 이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특히 2013년에 아시아 출신이 신규 이민자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주로 인도와 중국 출신인데요. 현재 미국 인구에서 아시아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원래 다수 인종이었던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떨어지겠네요.
물론입니다. 이 50년 전에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84%가 백인이었는데 지금은 이 비율이 62%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퓨 리서치 센터가 연구해 보니까요, 오는 2055년에 가면 백인이 다수 인종 지위를 잃어버릴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2055년 이후로는 어떤 인종도 다수 인종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신용카드라고 하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신용 판매 제도에 이용되는 카드를 말하죠. 그런데
네.
미국 시각으로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이 미국 안에서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 변화라는 게 혹시 칩이 들어간 신용카드하고 관련이 있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칩이 들어간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주변에 있는 가게에 가보니까요, 칩이 들어간 카드를 읽을 수 있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네, 미국의 대형 카드 회사죠.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사이의 신용카드를 받는 가게에서는 10월 1일부터 이 칩이 들어간 신용카드를 읽을 수 있는 기계를 써야 되는데요. 그렇지
네.
않으면 나중에 카드 관련 피해가 나면은 모든 피해를 이 가게들이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소식을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은요, 신용카드가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이걸 또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야겠죠.
네,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이제 매장에 가면은 신용카드를 읽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리더라고 하는데요.
네.
이 리더는 이 신용카드 뒷면에 박혀 있는 이 마그네틱 줄을 읽어서 카드 사용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카드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식별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결제를 할 때요, 카드를 기계에 넣고 이 마그네틱 줄을 따라서 이렇게 쭉 긁죠.
그렇죠. 이게 네. 좀 화면이 있어서 이걸 기계를 갖다 놓고 좀 직접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그렇게 긁으면 결제가 되는 건데, 근데 요즘 나온 카드에는 이 앞면에 작은 칩이 붙어 있는데
네.
이렇게 칩이 붙어 있는 신용카드는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긁지 않고요, 기계에 넣어놓고 기다리면 결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카드를 긁지 않고 이렇게 기계에 넣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칩을 넣은 신용카드를 만들고 또 이런 카드를 읽는 기계를 들여놓으려면 돈이 또 많이 들 텐데, 이런 걸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뭐 역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기존의 이 마그네틱이 달린 신용카드는 몰래 복제하기가 쉬워서요, 이 불법 복제가 되면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네.
칩이 있는 카드는 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내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새로 발행하거나 아니면 갱신해 줄 때 사람들에게 칩이 달린 신용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기존에는 이 복제된 카드를 써서 생긴 피해액을 카드 회사가 거의 다 변상해 줬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규정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칩이 들어가서 복제하기가 힘든 이 신용카드가 보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칩카드를 쓰지 읽는 기계를 쓰지 않는 가게에서 피해가 나면 이걸 카드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해가 난 해당 가게에 부담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받는 가게들이 알아서 이 칩이 들어간 신용카드를 읽는 기계를 도입하라는 그런 주문이죠.
네. 자, 그럼 칩이 들어간 신용카드 덕에 카드 복제 피해가 모두 사라지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사람이 직접 가서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에는 이게 효과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카드를 긁거나 어디 삽입할 수가 없고요.
네.
그죠? 카드 번호하고 그 카드 사용자 이름 그리고 보안 번호 등만 넣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미국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큰 배에 비유한다면 이 배의 키를 잡은 사람을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방향을 틀지를 결정하는 사람들, 바로 미국의 연방대법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연방대법관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법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법이 지향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자, 오늘은 이들 대법관 중에서도 특히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화요일이요, 29일이 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인 2005년 9월 29일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당시 나이가 50살이었는데요.
네.
존 제이 초대 대법원장과 제4대 존 마셜 대법원장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최연소 대법원장으로 임명됐고요. 당시 연방대법관 9명 중에서도 가장 젊은 나이였습니다.
네, 이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5년이면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로버츠 신임 대법원장은 같은 해 7월 은퇴를 발표한 샌드라 데이 오커너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었습니다. 대법원장뿐 아니라 이 대법관 역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연방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로버츠 대법원장이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윌리엄 랭퀘스트 당시 대법원장이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였던 로버츠 지명자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지요.
네, 그런데 이 상원 인준청문회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로버츠 대법원장은 또 무난히 통과했다고요?
네, 로버츠 대법원장은 상원 표결에서 찬성 78표 대 반대 22표로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화당 대통령인 부시 전 대통령이 인준한 만큼 보수 성향의 법조인 이었는데요.
네.
보수적이긴 하지만 또 유연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인준 투표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지지해서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냈었죠. 하지만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표를 던졌었습니다.
네, 저는 이 언론을 통해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인상이 좀 부드러워서 그런지 딱딱한 법조인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미 또 젊은 나이부터 인정을 받는 법조인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창시절부터 그야말로 수재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업 성적은 물론이고요. 학교 미식축구팀 주장으로 활동했고요.
네.
또 미국 최고 명문인 하버드대학 역사학과에 입학한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부를 3년 만에 최우등으로 졸업합니다. 이후 하버드대 로스쿨, 그러니까 법률 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요. 1979년 로스쿨도 우등으로 졸업하게 되지요.
네.
로버트 대법원장은 로스쿨 졸업 후 법률회사의 변호사로 일했고요. 1980년부터 1년 동안은 당시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랭퀘스트 전 대법원장의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오르기 2년 전인 2003년에는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었습니다.
네. 참, 이후에 또 연방 대법원장에 올라서 10년 동안 활동을 한 건데요. 이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입니까?
네, 이 대법원장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서 연방 대법원이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이자 사법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미국 헌법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 담당하진 않고요. 연방 하급법원 에서 올라온 사건이나 주 대법원에서 올라온 사건, 또 고위 인사가 관련이 됐거나 주들 간에 발생한 소송의 경우 1심 관할권을 갖기도 하지요.
네. 그럼 연방 대법원장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연방 대법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수결에 의해서 판결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고요. 대법관 9명 중 1명으로 한 표를 행사하게 되지요.
네.
하지만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는 또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이 대법원에서 심의하는 판례에 대해 첫 번째로 표를 행사하고요. 그리고 이 대법원이 의견을 제출할 때 의견안을 작성할 대법관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담당할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주재하기도 하지요.
네.
물론 연방 대법원장은 8명의 다른 대법관들에 비해서 보수도 더 많이 받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은요, 대법관들의 또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재의 대법관들의 성향은 어떤가요?
네, 이 공화당 정부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이고요. 민주당 정부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이 4명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공화당과 민주당 성향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니까요.
네.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런데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 된 이래 의외로 또 진보 쪽 판결이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부터 동성결혼 합헌 판결까지 최근 연이어 진보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지난 6월 22일까지 심의한 사건의 54%가 진보적인 판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버츠 대법원장이 또 공화당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화당 대선 후보들 역시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으로선 이 부분이 좀 억울할 것도 같은데요.
네.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알고 보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줄곧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로버츠 대법원장이 손을 들어준 사건 가운데 58%가 보수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이 또 다른 보수적인 성향의 그 법관으로 꼽히는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나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61에서 65%인 거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수치이긴 하죠.
네.
하지만 로버츠 대법관은 한두 표로 차이가 나는 사안에 대해선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지만 자신의 표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선 또 보수적인 입장을 그렇게 고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진보적인 판결로 나왔다고 해서 꼭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로버츠 대법원장이 또 취임한 이후에 굵직한 판결들이 꽤 있었는데요.
네.
이들 사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시리즌스 유나이티드 대 연방선거관리위원회 판결이었는데요. 시리즌스 유나이티드는 보수적인 비영리단체로 2007년 대선 기간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록물을 방영하려고 하자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기록물이지만 선거 광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을 금지하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네.
당시 대법원은 5-4로 시티즌스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이 대법원의 판결에 민주당은 이 영향력이 막강한 기업 등 돈이 정치를 휘저을 수 있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또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보수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유명한 쉘비 카운티 대 홀더 사건인데요. 미 남부 엘라베마주 쉘비 카운티가 당시 연방 법무장관이었던 에릭 홀더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5-4로 투표권법 제4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는데요. 논란이 된 제4조는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주들이 선거법을 손쉽게 개정하도록 하는 이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투표권법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또 높였습니다.
네. 그럼 최근 나온 이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제도 오바마 케어의 합법화 판결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둘 다 진보 성향의 판결이었는데요.
네, 자, 우선 동성결혼은 5-4로 합법화 판결이 났지만요. 로버츠 대법관은 이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도 성향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법화 판결이 난 건데요.
네.
로버츠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이 입법기관의 역할까지 하는 일종의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성결혼에 대한 문제는 헌법이나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오바마케어는 어떤가요? 지난 2012년하고 2015년 두 번 다 합헌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2012년에는 건강보험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의무가입과 벌금 조항이 합헌 반정을 받았고요. 이후 정부 보조금 조항이 문제가 되면서 2015년에 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로버츠 대법 원장은 판결문에서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려는 게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개혁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라면서 이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전국적인 차원의 보조금 재금이 요구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로버츠 대법원장이 오바마 케어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때문에 공화당으로부터 진보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영화 노예 12년 소개해드리고 있죠. 네, 지난 시간엔 자유인으로 살던 흑인 솔로몬 루스럽이 납치된 뒤에 노예가 돼서 가진 고생을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런 일이 당시에 미국에서 흔했던 일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예 수요가 많았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브라이트 씨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Well, not terribly common in terms of numbers.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 남부에서 목화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노예가 많이 필요했죠. 그런데 당시에는 노예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노예를 매매하는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노예 사냥꾼들이 자유인 신분인 흑인들을 납치해다가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예가 된 흑인들의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수백 명이나 아니면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요. 영화 노예 12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 소개됩니까?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노스럽이 두 번째 주인에게 팔려간 뒤에 마침내 자유를 찾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I believe David is skulking about the premises somewhere. He wants you dead. And he will have it so. It's no longer safe here.
It's 솔로몬 노스롭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백인 목수 티비츠를 때린 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노스롭은 농장 관리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는데 백인 주인 포드는 이제 노스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노스롭을 다른 농장주 에드윈 앱스에게 팔아넘긴다.
And that servant, which knew his lord's will, which knew his lord's will, and prepared not himself, prepared not himself.
새 주인 에드윈 앱스는 거대한 목화밭을 가졌다. 앱스는 노예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다.
240 for Bob. What you got for James? 295 pounds. It's real good, boy. It's real good. 182 for Platt.
주인 앱스는 매일 노예들이 따온 목화의 양을 따져서 평균에 못 미치는 양을 따온 노예들에게는 잔혹하게 매질했습니다. 농장주 앱스는 또 술을 먹고 기분이 좋으면 자는 노예들을 전부 깨워 흥을 도드라하며 노래하고 춤추게 합니다.
앱스의 농장에는 패시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노예가 있다. 패시는 농장에서 목화를 가장 많이 따는 최고의 일꾼이지만 남자 주인 에드윈 앱스가 원하면 몸을 맡겨야 하는 신세다. 주인의 애첩 노릇을 하던 패시는 이를 질투하는 주인 여자의 괴롭힘에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낸다. 화가 난 여주인은 툭하면 패시에게 물건을 던지고 패시를 때린다.
Oh, eggs. End my life. Take my body to the margin of the swamp. Take me by the throat. Hold me low in the water until I steal and without life. Bury me in a lonely place of dying.
I don't do no such thing.
남자 주인의 성폭행과 주인 여자의 괴롭힘에 견딜 수 없었던 패시는 어느 날 노스롭을 찾아와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노스롭은 위험을 자초하지 않으려고 패시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It's a cotton worm. It's a plague. It's damn biblical. Two seasons God done sent a plague to smite me. What I done that God hates me so. It's that godless lot. They brought this on me.
한편 앱스의 목화밭에 어느 해 병충해가 번져서 목화 농사를 모두 망칩니다. 그러자 앱스는 손해를 줄이려고 자신의 노예들을 인근 사탕수수 농장에 빌려줬습니다.
Oh, pick this cotton.
Pick this cotton.
Oh, pick this cotton.
Oh, pick this cotton.
Man ain't mean, boys.
Man ain't mean. Boys.
노스롭과 앱스의 다른 흑인 노예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다가 병충해가 잦아들자 다시 앱스의 목화밭으로 돌아온다. 주인 앱스는 여전히 목화를 많이 따지 못한 노예를 매질하고 패시도 계속 주인 여자의 등살에 시달린다.
It's a simple enough request. I only ask that you deposit a letter at the post office of Marksville and that you keep the action an inviolable secret forever.
이런 가운데 노스롭은 주인의 종이를 빼돌리고 나무 열매로 잉크를 만들어 몰래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노스롭은 편지에서 자신이 루이지애나에 잡혀있다는 것과 어서 와서 자신을 꺼내달라고 요청한다. 노스롭은 목화밭에서 함께 일하던 백인 암스비에게 편지를 붙여달라고 부탁한다.
Well, Armsby told me today that I had one that needed watching. Oh, he would run away. When I asked him why, he said, "You come over to him. I want him to carry a letter."
노스롭이 백인 암스비에게 이렇게 위험한 부탁을 한 이유는 알거지 신세가 돼 앱스의 목화밭에서 일하던 암스비가 흑인들을 스스럼 없이 대해서 노스롭의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스비는 노스롭의 부탁을 바로 주인 앱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노스롭은 주인의 추궁을 받지만 노스롭은 주정뱅이 암스비의 말을 믿느냐고 반문해서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What amused me just then was
Your concern for my well-being in this heat, when, quite frankly,
the condition of your laborers.
Condition of my laborers.
It is horrid.
The hell?
It's all wrong. All wrong, Mr. Epps.
이런 가운데 백인 베스가 앱스의 농장으로 와 집을 짓는 것을 도웁니다. 그런데 베스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흑인들을 보고 주인 앱스에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주인 앱스는 흑인들이 자기 물건이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베스는 노예 제도가 미국 전역에 퍼진 병이라고 반박합니다.
You truly do. Then I ask, I beg that you write my friends in the North, acquainting them with my situation, and beseeching them to forward free papers.
캐나다 출신인 베스는 노예 제도를 혐오하는 사람이다. 베스는 집을 짓는 현장에서 노스럽이 자유민 신분을 가진 흑인으로 북부에서 몰래 납치됐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노스럽은 베스에게 한 번 더 모험을 걸어본다. 바로 자신이 쓴 편지를 몰래 고향에 붙여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 부탁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던 베스는 노스럽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Platt! Where's the boy called Platt? Come here, boy.
베스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한참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앱스의 농장에 보안관이 한 백인 신사를 데리고 나타난다.
Your name is Platt, is it?
Yes, sir.
You know that man?
Mr. Boy.
보안관이 데리고 온 사람은 바로 베스가 붙여준 노스럽의 편지를 받고 달려온 노스럽의 지인 파커시다. 이어 보안관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노스럽의 신원을 확인한다. 이 장면을 본 주인 앱스는 노스럽이 자기 노예라고 주장하지만 보안관은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노스럽을 데리고 앱스의 농장을 떠난다.
Tell me if your family.
Platt. I have a wife, two children.
What the hell? What are your children's names?
Margaret and Alonzo.
What was your wife's name before her marriage?
Ann Hampton. I am who I say.
Where are you going, Platt?
베스가 붙여준 편지 덕에 노스럽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다. 노스럽은 무려 12년 만에 꿈에도 잊지 못하던 고향으로 돌아간다.
예, 결국 노스럽은 백인 베스의 도움으로 자유의 몸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영화는 노스럽이 12년 만에 집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했죠.
네, 솔로몬 노스럽이 풀려난 뒤에 한 작가의 도움으로 영화 제목과 같은 노예 12년이란 책을 펴냈는데요. 영화는 바로 이 책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예, 노스럽이 1841년에 붙잡혀서 1850년대에 풀려나는데요. 이 시기에는 미국의 노예 제도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브라이트 씨는 노예가 이 1850년대에 가면 미국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American slaves, just to put it in economic terms, American slaves.
경제 용어로 말하면 1850년대, 그러니까 솔로몬 노스럽이 자유를 얻어 루이지애나를 떠날 때는 노예가 미국 전체 경제에서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1860년까지 노예의 가치가 대략 35억 달러쯤 됐는데 이 액수는 당시 철도 산업이나 다른 모든 제조업의 자산을 합한 것보다 컸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노예 12년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른 영화 소개되죠?
그렇습니다. 방금 브라이트 교수의 말처럼 미국의 노예 제도가 정점에 이르면서 미국에서 남과 북의 갈등도 파국으로 치닫는데요.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이 시기 남과 북의 갈등을 그린 영화 라이드 위드 데블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드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입니다. Today, let's talk about an American English phrase that many people use. That phrase is,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그럼 자넷과 로비 나눈 대화를 들어보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Oh boy, we're definitely lost. We need to ask someone quickly for directions. How about that man?
Wait, you mean that guy with the big muscles and tattoos? No way. He looks scary.
Don't say that. You can't judge someone by how they look. It should be fine.
Oh, fine. Okay, got the directions. You know what? He was way nicer than I thought he would be. So I guess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See? I told ya.
네, 본문에서 제니시 로버트에게 Oh boy, we are definitely lost. 이런, 우리 길을 잃었어. 빨리 방향을 물어보자. 저 남자는 어때? 라고 하자 로비 Wait, you mean that guy with big muscles and tattoos? No way, he looks scary. 잠깐만, 저기 근육질에 문신이 있는 남자 말하는 거야? 안 돼, 무섭게 생겼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자 제니시 Don't say that. You can't judge someone by how they look. 야, 그렇게 말하지 마.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야. 괜찮을 거야. 가서 물어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로비,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하고 길을 물으러 갑니다. 조금 뒤 로버트이 돌아와, Okay, got the directions. 됐어, 길을 알아냈어. You know what? He was way nicer than I thought he would be. So I guess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야, 저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친절했어. 네가 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 라고 말하자 자넷이 See, I told you.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Oh boy, we're definitely lost. We need to ask someone quickly for directions. How about that man?
Wait, you mean that guy with the big muscles and tattoos? No way. He looks scary.
Don't say that. You can't judge someone by how they look. It should be fine.
Oh, fine. Okay, got the directions. You know what? He was way nicer than I thought he would be. So I guess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See? I told ya.
Today's phrase is you can't judge, J-U-D-G-E, judge a book by its cover. This means that you shouldn't judge or form an opinion on someone or something based purely on what you see on the surface. 이 영어 표현은 겉모습으로 속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책을 고를 때 표지 그림이나 제목만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지만 보아서는 재미없을 것 같은 책이 오히려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겉을 보고 속을 판단하지 말라 라는 표현이 생긴 것입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겉을 보고 속을 판단하지 말라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원 디렉션의 Little Things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 bear this in mind, it was meant to be. And I'm joining up the dots with the freckles on your cheeks. And it all makes sense to me. I know you've never loved the crinkles by your eyes when you smile. You've never loved your stomach or your thighs, the dimples in your back at the bottom of your spine. But I'll love them endlessly. I won't let these little things slip out of my mouth. But if I do, it's you, oh, it's you they add up to. I'm in love with you. And all these little things. You can't go to bed without a cup of tea. And maybe that's the reason that you talk in your sleep. And all those conversations are the secrets that I keep. Though it makes no sense to me. I know you never loved the sound of your voice on tape. You never want to know how much you weigh. You still have to squeeze into your jeans. But you're perfect to me. I won't let these little things slip out of my mouth. But if it's true, it's you, it's you they add up to. I'm in love with you. And all these little things. You'll never love yourself half as much as I love you. You'll never treat yourself right, darling, but I don't want you to. If I let you know I'm here for you.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40년 전 헬싱키 협정이 체결되면서 동유럽과 당시 소련에 살던 많은 용기 있는 인권운동가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은 지금도 많은 용기 있는 여성과 남성들이 그때와 같은 목표를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안보협력기구 회원국에서는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유럽안보협력회의 인권회의에 참석한 데이비드 크레이머 미국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레이머 대표는 특히 러시아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이머 대표는 지금 러시아에서는 정부가 법과 규정을 이용해 민간단체나 인권운동가들을 범죄시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통제하는 거대한 언론은 공포와 허위 정보, 공격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정보를 강력히 통제하고 개인의 독립적인 견해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는 크림반도 침공이라든지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국 불안 사태처럼 러시아 정부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인권운동가들과 시민사회의 간극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크레이머 대표는 말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시민사회에 대한 유례없는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가, 언론인, 변호인들이 신문당하고 투옥되고 있습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사라진 정치범들에 대해 미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교사로부터 의대 교수들까지 추수를 위해 노동에 강제 동원하고 있으며 그런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속하거나 학대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정부가 야권이나 노동조합, 시민사회를 제한하는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민간단체가 탄압받고 있으며 민주적 기관들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크레이머 대표는 위험을 무릅쓰고 OSCE 회의에 참석한 인권운동가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크레이머 대표는 이들의 참석으로 인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됐으며 이를 존중하고 옹호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의식이 다시 한번 일깨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